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육체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성공, 부귀와 명예, 힘과 권력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이요, 과제요, 또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미움과 다툼과 갈등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의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의를 날려보내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의 자유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탄의 억압에 억눌려 있습니다. 죽음의 불안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해방시키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린아이로 오셨고, 낮아진 곳에 오셨고, 그리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다시 깨닫고 이 살아있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기쁨의 복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만 자녀들과 하나하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이며 축복인 것을 어려서부터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조감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퍼즐 한 조각에 울고 웃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의 평안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사는 열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되 오랜 참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인내도 주시되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인생의 호기심과 인생의 하나님의 주신 미래의 설렘을 갖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신뢰를 함께 나누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함께 살아갈 소중한 배우자를 만나는 복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선생님을 만나는 복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친구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을 꾸민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결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중고등 청소년,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아들들, 딸들로 키워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파송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생명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물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 대학의 입시의 정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 간 사랑하는 자녀들, 여행 중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유혹자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 뚫어지게 하시고 응어리졌던 것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악한 세포들, 못된 암세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시키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준비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뛰노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모욕과 조롱과 폭력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고 그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그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 버려진 인간,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은 이제 종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정치범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병들의 조롱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일종의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러면서 어떤 일종의 상징적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상징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역설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으며, 여기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들만 최고 권력자들이 입는 그런 붉은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를 가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보냈는데,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했느냐면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기 보면 모든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게 내었습니다. 면류관, 왕이 쓰고 있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를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가 꽂히고 피가 흘리는 장면을 우리는 저런 영화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시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금관이 아니라 보석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왕이 갖고 있는 홀이 있습니다. 큰 홀, 보석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죠. 왕이 갖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홀 대신에 뭐를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들리게 했느냐면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다 갖추게 된 겁니다. 홍포를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썼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갈대를 들어서 그렇게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처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당신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를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와 역설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말, 구육관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경배했던 사람은 유대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의 민족 지도자들이 아니라 동방에 있었던, 별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조차가 하나의 역설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방 백성들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경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 경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암묵적인,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의 상징성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짓으로 무릎을 꿇고 희롱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다시 침을 뱉고 갈대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는 홍포를 다시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혔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는 치욕적인 그 조롱과 모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중 최고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질문이 있었다고 하면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잘 살던 집이 어느 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파산을 하면서 망가졌을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저 사람은 더 못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위를 먼저 떠나가게 될 때 왜 이 사람을 내게서 뺏어갑니까? 하나님,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 주신 이 고난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경험하려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돼?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내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용을 해?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고 가끔 가다가 약을 주시면서 인간을 마약처럼 조금 조금씩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갖게 되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마지막은 뭘까요? 고난의 마지막은 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으로 나갈 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가장 격렬하게 겪었던 인물이 구약에서 시편 기자들입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고 소망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에 설교를 시작한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150편을 쭉 함께 2003년부터 쭉 이렇게 시편을 읽어 나갔는데 왜 시편이 그렇게 좋았느냐 하면 인생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왜 아픕니까? 내가 왜 힘듭니까? 난 왜 걱정이 많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나는 이렇게 왜 아픕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왜 내게서 소중한 사람들을 자꾸만 뺏어가십니까? 이런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다 시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시편부터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아, 인생에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들이 그 고난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는가? 그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 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지는지 모릅니다. 그 시편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내가 승리로 바꾸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갔는가? 여러분,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욥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줬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실 욥기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었다. 그게 고난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욥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고난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위로가 되고 내 속에서 능력이 되고 내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고난에 대한 질문을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하고 탄식했던 욥이 어느 순간에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다시 자기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고난이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욥기의 표현이 가장 절절하게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나는 고난받는 너희들과 연대하고 싶구나. 난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싶구나. 너희들의 고난,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육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아주 비인간적인 동물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껴안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고난에 들어갈 때 얻어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조롱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고난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모든 고난을 내가 다 포용한다. 네가 아프냐? 내가 너를 포용한다. 네가 슬프냐? 내가 너를 포용한다. 네가 답답하냐? 내가 너를 포용한다. 네가 탄식하냐? 내가 너를 포용한다. 네가 절망하냐? 내가 너를 포용한다. 네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느냐? 내가 너를 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저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가셨던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우리가 갖고 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기독교는 고난을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고난에 동참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신이 대신 지시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53장 5절이 쭉 나오는데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변명도 안 하셨고 예수님은 타박도 안 하셨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데 난 못 가겠다고 이 불순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이라 알아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상,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에 대한 수 없는 외침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상처난 것에 대해서 탄식할 때 그대로 쏟아부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것, 내가 이제는 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더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답답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랍고 귀한 사랑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다시 가슴을 펴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거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